찰스 체스넛의 단편 그랜디선의 위장은 제목 자체가 이미 결말을 예고하고 있죠. 요새 하는 말을 빌려오면 passing, 위장. 이 말은 이 작품의 치명적인 스포일러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아셨나요? 작품의 인물 그랜디선 말고 작가 체스넛도 자신의 진짜 의도를 다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작품에서 체스넛은 백인 친화적인 시각에서 흑인 노예를 바라봅니다. 정확하게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제에 품고 있었던 감상주의적인 시각이죠. 그들은 흑인 노예들이 농장주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한다고 믿었었다죠. 체스넛은 언뜻 그들 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시각과 화법을 위장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흑백 차별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순진한 척 다른 계산 속이 있었던 그랜디선. 그는 작가 찰스 체스넛의 분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흑백 차별 문제를 유쾌한 풍자를 거쳐서 즐겁게 또 예리하게 고발한 작품 그랜디선의 위장 The Passing of Grandison 마지막 이야기를 들고 토요일 밤에 찾아뵈었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 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실제로 찰스 체스넛이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가 1899년이었고요. 이때는 이미 도망노예 문제는 과거의 일이었죠. 그러나 흑백 차별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시대 정서가 여전히 민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스넛은 겉으로 보기에는 백인 친화적인 방식을 취한 거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랜디슨. 당시 문학에서 널리 퍼져 있는 전형적인 흑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죠. 아둔하고 게으르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노예 주인들, 그들은 이 상투적 이미지에 갇혀서 그랜디슨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풍자와 아이러니 효과가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체스넛이 흑백 문제를 다룬 작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작가 생활을 오래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흑백 문제를 우회적으로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뤘을 때 평단과 독자 모두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절필 선언하고요. 인권운동가로 변모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외면당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랜디선의 위장 이것처럼 암시적으로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그 편이 더 예술적이었을까요?
글쎄요. 암시? 암시가 있어야만 예술적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그랜디선 그리고 작가 체스넛의 의도가 반전처럼 밝혀지는 결정적인 날이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이 작품이 수록된 단편집 선물 드립니다. 도서출판 창비세계문학에서 미국편 필경사 바틀비 단편소설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찰스 체스넛이 그랬던 것처럼 문학에서 작가가 작품의 주제의식을 감추고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때 Trickster라고 말한다죠. 그래서 준비한 음악 Radiohead의 Trickster. 이 음악 듣고 그랜디선의 위장 마지막 회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1850년대 초반 미국 남부에선 노예제 반대의 물결이 거세어졌다. 그 즈음 한 백인이 흑인 노예의 탈출을 돕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이 사건을 미담 사례로 여겼고 남부의 아가씨 체리티도 마찬가지였다. 체리티를 사랑하는 농장주의 아들 딕 오웬스는 이에 자신도 흑인 노예의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그녀의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흑인 노예 그랜디선을 데리고 해방 노예와 노예제 폐지론자의 천국 뉴욕과 보스턴을 여행했다. 그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랜디선을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랜디선은 자유를 거부했고 진드기처럼 그에게 달라붙는 것이었다. 틱은 마지막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고 도망친 노예들의 메카나 다름없는 캐나다 쪽에 그랜디선을 데려간다. 그리고 그가 제 발로 도망가길 간절히 바라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다. 딕은 결국 최후의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에 이른다.
딕 retraced his footsteps towards the inn. The young woman chanced to look out of the window and saw the handsome young gentleman she had waited on a few minutes before, standing in the road a short distance away, apparently engaged in earnest conversation with a colored man employed as hostler for the inn. She thought she saw something pass from the white man to the other, but at that moment, her duties called her away from the window, and when she looked out again, the young gentleman had disappeared, and the hostler, with two other young men of the neighborhood, one white and one colored, were walking rapidly towards the falls. Dick made the journey homeward alone and as rapidly as the conveyances of the day would permit. As he drew near home, his conduct in going back without Grandison took on a more serious aspect than it had worn at any previous time. And although he had prepared the colonel by a letter sent several days ahead, there was still the prospect of a bad quarter of an hour with him. Not indeed that his father would upbraid him, but he was likely to make searching inquiries. And notwithstanding the vein of quiet recklessness that had carried Dick through his preposterous scheme, he was a very poor liar, having rarely had occasion or inclination to tell anything but the truth. Any reluctance to meet his father was more than offset, however, by a stronger force drawing him homeward, for Charity Lomax must long since have returned from her visit to her aunt in Tennessee.
딕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여인숙으로 갔다. 그리고 여인숙의 말구종으로 일하는 흑인 남자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여인숙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보았다. 그녀는 딕이 말구종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딕은 사라지고 말구종이 이웃인 백인 한 명과 흑인 한 명을 데리고 황급히 폭포로 가는 것을 보았다. 딕은 어디로 간 걸까? 집으로 갔다. 혼자서. 당시 탈 것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진드기 같은 노예를 겨우 떼어냈지만 딕은 심각했다. 미리 편지를 보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질책은 안 하시겠지만 꼬치꼬치 캐물으실 게 분명해. 어쩌지? 난 거짓말도 잘 못하는데 제대로 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집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대면해야 하는 부담감보다 사랑하는 여인과 재회하게 된 기쁨 쪽으로 더 기울었다.
Dick got off easier than he had expected. He told a straight story and a truthful one, so far as it went. The colonel raged at first, but rage soon subsided into anger, and anger moderated into annoyance, and annoyance into a sort of garrulous sense of injury. The colonel thought he had been hardly used. He had trusted this Negro, and he had broken faith. Yet, after all, he did not blame Grandison so much as he did the abolitionists, who were undoubtedly at the bottom of it. As for Charity Lomax, Dick told her, privately, of course, that he had run his father's man, Grandison, off to Canada, and let him there. "Oh, Dick," she had said with shuddering arms, "what have you done? If they knew it, they'd send you to the penitentiary like they did that Yankee."
"But they don't know it,"
he had replied seriously, adding with an injured tone,
"you don't seem to appreciate my heroism like you did that of the Yankee. Perhaps it's because I was not caught and sent to the penitentiary. I thought you wanted me to do it."
"Why, Dick Owens," she exclaimed, "you know, I never dreamed of any such outrageous proceeding. But I presume I'll have to marry you," she concluded, after some insistence on Dick's part. "If only to take care of you. You are too reckless for anything, and a man who goes chasing all over the North, being entertained by New York and Boston society, and having Negroes to throw away, needs someone to look after him."
"It's a most remarkable thing,"
replied Dick fervently,
"that your views correspond exactly with my profoundest convictions. It proves beyond question that we were made for one another." "걱정했던 아버지와의 대면은 예상외로 훨씬 더 쉽게 해결되었다. 대령은 물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하지만 분노는 화로 가라앉았고 화는 짜증으로, 짜증은 수다스런 피해의식으로 바뀌었다. 감히 나 오웬스 대령에게 그딴 식으로 굴었다 이거지? 전한 검둥이라고 해도 믿고 보살펴 주었더니 에이, 검둥이 따위가 신의를 지킬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건 검둥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다 그 망할 놈의 노예제 폐지론자들 때문이야." 딕은 구시렁대는 아버지를 놔두고 체리티 로맥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했다. "체리티, 내가 해냈어요. 아버지 노예를 캐나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고 와버렸죠.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거예요."
"아, 딕,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국에 살면 그 북부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교도소를 보낼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당국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보다 난 당신이 고작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더 절망적이네요. 내 영웅적 행위를 그 북부 사람만큼 알아주는 것까지 않군. 내가 붙잡혀 교도소에 가야만 알아줄 건가요? 난 당신이 바라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아니, 딕 오웬스. 그렇게 터무니없이 처리해버릴 줄 난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요. 아, 하지만 오로지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당신이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당신은 매사에 너무, 너무 무모해요. 북부를 헤집고 다니면서 뉴욕과 보스턴 사교계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데다가 내다버릴 검둥이까지 있는 남자라면 누군가 돌봐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당신의 견해가 나의 심오한 신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것이 입증된 거니까.
They were married 3 weeks later. As each of them had just returned from a journey, they spent their honeymoon at home. A week after the wedding, they were seated one afternoon on the piazza of the colonel's house, where Dick had taken his bride, when a Negro from the yard ran down the lane and threw open the big gate for the colonel's buggy to enter. The colonel was not alone. Beside him, ragged and travel-stained, bowed with weariness, and upon his face a haggard look that told of hardship and privation, sat the lost Grandison. The colonel alighted at the steps.
"Take the lines, Tom,"
he said to the man who had opened the gate.
"And drive round to the barn. Help Grandison down. Poor devil, he's so stiff he can hardly move. And get a tub of water and wash him and rub him down and feed him and give him a big drink of whiskey. And then let him come round and see his young master and his new mistress."
The colonel's face wore an expression compounded of joy and indignation. Joy at the restoration of a valuable piece of property. Indignation for reasons he proceeded to state.
Dick과 Charity는 3주 후에 결혼했다. 둘 다 각자 여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집에서 보냈다. 결혼식 다음 주 어느 오후 신혼부부가 대령의 집 베란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마당에서 흑인 노예 하나가 좁은 길을 달려가더니 대문을 열어젖히고 대령의 사륜 마차를 들였다. 대령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엔 남루하고 더럽고 지쳐서 초췌해진 그랜디슨이 앉아 있었다. 대령이 계단에 내려섰다.
"톰, 이 고비를 받아. 마차를 헛간에 갖다 놔. 그랜디슨이 내리게 도와줘. 불쌍한 녀석. 몸이 너무 뻣뻣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게 해. 밥도 먹이고 위스키도 한 잔 주고, 그리고 나서 젊은 주인과 새 아주인에게 인사시켜."
대령의 얼굴은 기쁨과 분노가 뒤범벅이 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랜디슨이 돌아왔다. 까마득히 먼 저 북부 캐나다의 나야가라 폭포에서 남부 켄터키까지 헤매고 헤맨 끝에 그가 돌아왔다. 그를 맞이한 대령의 표정엔 기쁨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기쁨의 표정은 귀중한 재산이 돌아왔다는 감정이었다. 그렇다면 분노는? 이제부터 대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감정의 발로를 알게 된다.
It's astounding, the depths of depravity the human heart is capable of. I was coming along the road 3 miles away when I heard someone call me from the roadside. I pulled up the mare, and who should come out of the woods but Grandison. The poor nigger could hardly crawl along with the help of a broken limb. I was never more astonished in my life. You could have knocked me down with a feather. He seemed pretty far gone. He could hardly talk above a whisper, and I had to give him a mouthful of whiskey to brace him up so he could tell his story. It's just as I thought from the beginning, Dick. Grandison had no notion of running away. He knew when he was well off and where his friends were. All the persuasions of abolition liars and runaway niggers did not move him. But the desperation of those fanatics knew no bounds. Their guilty consciences gave them no rest. They got the notion somehow that Grandison belonged to a nigger catcher and had been brought north as a spy to help capture ungrateful runaway servants. They actually kidnapped him. Just think of it. And gagged him and bound him and threw him rudely into a wagon and carried him into the gloomy depths of a Canadian forest and locked him in a lonely hut and fed him on bread and water for 3 weeks. One of the scoundrels wanted to kill him and persuaded the others that it ought to be done, but they got to quarreling about how they should do it, and before they had their minds made up, Grandison escaped. And keeping his back steadily to the North Star, made his way, after suffering incredible hardships, back to the old plantation, back to his master, his friends, and his home. Why, it's as good as one of Scott's novels. Mr. Sims or some other one of our southern authors ought to write it up.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 놀랍구나. 5km쯤 떨어진 곳에서 길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누가 나를 부른 소리를 들었지. 숲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랜디슨이었어. 불쌍한 검둥이 놈이 다리까지 부러져서 잘 걷지도 못하더니 내 평생 그렇게 놀란 적도 없을 것이야. 깃털 하나로도 날 쓰러뜨릴 수 있었을 거야. 그는 반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래서 위스키 한 모금을 먹여서 원기를 북돋워줬지. 닉, 내가 애당초 생각한 대로였어. 그랜디스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는 다 알고 있었거든. 자기가 잘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또 친구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노예 폐지론자라는 이름의 거짓말쟁이와 도망 노예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나 저 광신도들은 한계를 몰랐어. 죄의식 때문에 그들은 늘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놈들은 그랜디슨이 도망노예 사냥꾼의 노예라고 알고 있었다더구나. 도망노예를 잡으려고 끌려다니는 첩자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놈들이 그랜디슨을 납치한 거야. 재갈을 물리고 포박을 한 다음에 짐마차에 태워서는 캐나다의 음침한 숲속으로 끌고 가서 외딴 헛간에 가둬놓고 3주 동안 빵과 물만 먹였대. 학당 중 하나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문제로 그놈들이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용케 도망을 친 거야. 그리고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한 끝에 마침내 자기 주인과 친구에게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해.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Don't you think, sir?'
suggested Dick, who had calmly smoked his cigar throughout the colonel's animated recital.
That kidnapping, your aim, sounds a little improbable. Isn't there some more likely explanation?
Nonsense, Dick. It's the gospel truth. Those infernal abolitionists are capable of anything, everything. Just think of their locking the poor, faithful nigger up, beating him, kicking him,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keeping him on bread and water for 3 long, lonesome weeks, and he all the time pining for the old plantation.
There were almost tears in the colonel's eyes at the picture of Grandison's suffering that he conjured up. Dick still professed to be slightly skeptical, and met Charity's severely questioning eye with bland unconsciousness. The colonel killed the fatted calf for Grandison, and for 2 or 3 weeks, the returned wondrous life was a slave's dream of pleasure. His fame spread throughout the county, and the colonel gave him a permanent place among the house servants, where he could always have him conveniently at hand to relate his adventures to admiring visitors.
"아버지, 납치 이야기는 좀 너무 맹랑하지 않나요? 좀 더 그럴듯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마, 딕.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 망할 놈의 노예 폐지론자들이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별별 짓을 다 하지. 놈들이 그 불쌍하고 충성스러운 검둥이를 가두고 때리고 차고 자유를 박탈하고는 3주 동안 빵과 물만 주고 그러는 내내 그 검둥이가 정든 농장을 애타게 그리워했다고 생각해봐."
대령은 그랜디슨이 고통받는 광경을 눈앞에 떠올리고 눈물을 글썽였다. 딕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엄중하게 캐묻는 체리티의 눈길을 온순하고 무심히 받아들였다. 대령은 그랜디슨을 위해 통통한 송아지를 잡았다. 2-3주 동안 돌아온 방랑자의 삶은 노예에게는 꿈과 같은 즐거움이었다. 그랜디슨의 명성이 그 지방 곳곳에 널리 퍼졌고 대령은 항상 그를 자기 곁에 편하게 잡아두어 경탄하는 방문객들에게 자기 모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간의 하인의 영구적인 지위를 주었다. 그랜디슨이 돌아온 지 3주가량 지났을 때 이변이 일어났다. 검은 피부의 인간에 대한 대령의 신뢰가 격심하게 흔들린 것이다. 아니, 그 토대가 아예 무너지다시피 했다. 그간 주인에 대한 흑인 노예의 충성심, 그가 가장 높이 칭송하고 가장 부지런히 함양한 노예의 미덕을 믿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One Monday morning, Grandison was missing. And not only Grandison, but his wife, Betty the maid, his mother, Aunt Eunice, his father, Uncle Ike, his brothers Tom and John, and his little sister Elsie were likewise absent from the plantation. And a hurried search and inquiry in the neighborhood resulted in no information as to their whereabouts. So much valuable property could not be lost without an effort to recover it, and the wholesale nature of the transaction carried consternation to the hearts of those whose ledgers were chiefly bound in black. Extremely energetic measures were taken by the colonel and his friends. The fugitives were traced and followed from point to point on their northward run through Ohio. Several times the hunters were close upon their heels, but the magnitude of the escaping party begot unusual vigilance on the part of those who sympathized with the fugitives, and strangely enough, the Underground Railroad seemed to have had its tracks cleared and signals set for this particular train. Once, twice, the colonel thought he had them, but they slipped through his fingers. One last glimpse he caught of his vanishing property as he stood, accompanied by a United States Marshal, on a wharf at a port on the south shore of Lake Erie. On the stern of a small steamboat, which was receding rapidly from the wharf, with her nose pointing toward Canada, there stood a group of familiar dark faces, and the look they cast backward was not one of longing for the flesh pots of Egypt. The colonel saw Grandison point him out to one of the crew of the vessel, who waved his hand derisively toward the colonel. The latter shook his fist impotently, and the incident was closed.
On 월요일 아침, 그랜디슨이 사라졌다. 그랜디슨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의 아내인 하녀 베티, 어머니 유니스, 아버지 아이크, 형제인 톰과 존, 누이 동생 엘시까지 모두 함께 사라졌다. 동네를 전부 다 뒤지다시피 수색하고 탐문했지만 그들의 소재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값비싼 재산을 잃었는데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리 없었다. 사태의 규모가 워낙 커서 흑인 노예를 주요 재산으로 장부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대령과 친구들은 극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도망자들은 오하이오를 가로질러 북부로 도주하는 동안 세밀히 추적당하고 미행되었다. 도망 노예 사냥꾼들은 도망자들의 뒤를 바싹 추격했다. 그러나 도망치는 쪽의 규모가 커서 도망자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 쪽에서 특별 경계를 서주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하철도에선 이들이 탄 기차를 위해 선로를 비우고 신호를 조정해 놓은 것만 같았다. 한두 번 그들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대령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딱 한 번 대령은 자신의 재산을 마지막으로 잠깐 본 적이 있었다. 그 재산은 이리호 남한의 한 항구에 있는 선창에서 미합중국 연방보안관 한 사람과 나란히 서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뱃머리를 캐나다 쪽으로 향한 채 선창에서 급속하게 멀어져가는 작은 증기선의 선미에는 한 무리의 낯익은 검은 얼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뒤를 돌아 대령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동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랜디슨이 있었다. 그가 배에 한 승무원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대령을 가리켰다. 그러자 승무원은 대령에게 비웃는 듯 손을 흔들어 보였다. 대령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어 그저 주먹만 내질렀다.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이로써 찰스 체스넛의 The Passing of Grandison, 그랜디슨의 위장의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반전이었죠? 마냥 바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상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한다면 기분이 심각하게 안 좋겠죠.
네, 크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요. 심장마비 안 걸릴까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음악 역시 African American Pop 클래식으로 함께 했고요. 순서대로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I Feel Good 그리고 청취자 이동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Summertime, Ella Fitzgerald와 Louis Armstrong 함께한 버전이었죠? 네. Aretha Franklin의 Respect 띄워드리면서 이번 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재미있는 판타지 동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가족분 모두가 함께 감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영미문학관은 내일 일요일 하루 쉬고요. 월요일 밤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